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제5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곤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에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1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또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혈관을 따라서 온 몸에 약 효과를 퍼뜨리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또 감기에서 이길 수 있고 위장약을 익으면 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게 사람 몸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약의 효과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약이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약이 이제 전체 흐르지 않고 그냥 몸에서 소화돼버리면 그래서 이 위장에서 소화돼버리면 약 성분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뭘 하냐. 이 약 성분이 소화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소화액을 이기는 성분들을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렇게 요구르트 팔 때 보면은 뭐 위까지 살아서 가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제가 지금 야구르트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게 몸에서 이 몸의 위산이 아주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뼈는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 이 강력한 위산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위까지 살아서 가야죠. 여러분 마음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살아서 가야 돼요. 중간에 이게 다 소화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인데 다 같이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솔직히 어떤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생각에 있든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이길 거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근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힘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녹아있는 거예요. 태초란 말은 말 그대로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었겠나? 절대 그냥 만들지 않죠. 우리가 이런 마이크를 만들 때에도 절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앞에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부위를 만들고 밑에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배터리나 또 각종 통신 장비나 또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밑에 부분에는 이제 안테나가 있어서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만들 때에도 이것을 만드는 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게 설계를 하고 또 설계된 것을 실제 하나하나 개발해서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단순한 한마디지만 이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우주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성경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생각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방망이로 갑자기 빵 때리면서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탁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은이 딱 나오고 여러분 창조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생각하고 오시지만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꽝 하면 뭐가 빡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빡 나오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3절부터 빛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4절, 5절, 6절, 7절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 하늘을 만들 때 하늘의 광명을 만들 때 그리고 열매를 가진 씨를 가진 과목과 채소를 만들 때 당신의 마음을 하나 담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만들자 해서 꽝 하고 뭐가 하나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자, 말씀 듣자, 마음 꺾자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천지도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 천지보다 더 복잡하고 오묘한 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보이니까 뭐라도 손을 댈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 막막한 게 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만드신 게 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의 법칙을 알면 마음은 반드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원장님하고 병원의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건 아닌데요. 이제 속으로, 겉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 속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고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또 이런 분야는 또 이렇게 양의학에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한의학에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모든 병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고치는 방법만 알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웃어야 될지. 아니, 고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고치죠. 아이고, 그럼 고치는 방법 알면 뭐 다 고치죠. 아유, 참말로. 근데 그 말이요. 굉장히 곱씹게 늘려지는 거예요. 곱씹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강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법 아십니까? 강을요 배를 안 타고요 튜브 안 타고요 맨발로 걸어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네요? 오늘 건너보세요 탄천. 큰일 날 겁니다. 자 어떻게 건너죠? 앞발을 딱 강에 내딛어야죠. 맞죠? 이게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발 앞으로 딱 옮겨야죠. 이게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앞발 내밀어야죠. 이렇게 빠르게 발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강을 건너요. 자, 여러분 강 건너는 법 배웠죠? 강 건너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안다. 안다고 해서 고친다고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 가는 법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 가는 법 알아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또 아니요라 그러네. 여러분 자녀들 아주 똘방지게 예의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으로 키우는 법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아 모르세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믿음으로 아주 겸비하게 매너 있게 잘 자랐죠?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치는 법을 알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병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려운 병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병. 그리고 불가능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병은 사람들 마음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어떠한 거로도 잘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암세포가 죽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의사들의 마음속에 암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어떻게 치료하기 시작했느냐. 그럼 암 걸리면 다 죽느냐. 아니에요.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고요? 불가능해. 암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고치는 게 아니라 잘라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에 대한 치료법은 절제술이었답니다. 그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몸에서. 여러분, 잘라내는 게 좋습니까? 냅두고 이거 고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질문이 참 우습죠. 당연한 거죠. 아, 누가 자기 살을, 자기 몸을, 자기 이, 어? 이걸 잘라내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고치길 바라죠. 근데 암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냐면 절제술, 자르는 방법. 결국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증식이 빠르답니다. 전이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잘라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속을 잘라내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리고 잘라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 하냐? 지지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암제란 아주 독한 약을 써서 세 번째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치료가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살도 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암을 잡는 건지 사람을 잡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항암치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거의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해 갑니다. 왜냐고요? 암은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암이 잡히면 좋은데 또 몇 년이 지나면 이 암이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또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또 항암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한 세 번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밝혀낸 최고의 치료법은 수술, 방사선, 항암인데. 근데 최근에 독일에서 이 암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암은 불가능해. 암은 안 돼. 이 생각에서 뭐로 바꿨냐면 암은 어려운 거야. 어려운 병이야. 여러분,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거예요. 왜냐? 불가능한 거는 말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요. 해결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건 어려운 일인데 그래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면 되겠구나.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에이, 안 되겠다. 우리 마음에서 툭 안 되는 곳에 이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다면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돕지?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 찾을 텐데 마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복음의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저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억지로 오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예배 참석해 주는 거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나는 신앙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위산이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주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다. 쉽다라 하지 마세요. 쉽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 수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집 내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고 교회와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을 어렵다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암이 왜 생기는지. 암이 생기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게 됐답니다.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병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그 병만 생각하지만 병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묻게 되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병원에 가니까 뭐 디스크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수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안 하고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치아 꾹 짜면 나오죠? 예. 선생님 디스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다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운동하셔야 됩니다. 수술하면 그 디스크는 잘라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허리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허리에는 수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을 다 잘라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많다면 편히 수술하시고 지내도 되지만 아 이제 젊은데 운동하십시오. 운동해서 근육이 강해지면요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허리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잘 서 있죠? 근데 제가 왼쪽 다리가 살짝 문제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주 제가 별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암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피가 안 좋더라는 거. 왜 갑자기 피가 나오지? 피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어디로 가요? 허파꽈리로 가죠? 그럼 허파꽈리에 이 피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합니다. 아주 이 접촉을 할 때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딱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피를 딱 이 산소를 딱 끌어안고 이제 몸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포에 뭘 주는 거예요? 산소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숨을 어떻게 쉬어요? 할딱 쉬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숨을 쉬어요? 이 정도로 쉬어요. 안 죽을 만큼.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몸에 산소가 얼마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할딱 할딱. 여러분 세포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숨 깊게 쉬세요. 아유, 다들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들 입은 열지 마세요. 코로만 숨쉬세요. 코로만. 그래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두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 대장에서 영양분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포에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가 뻑뻑하고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이걸 제때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때 딱딱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가 12시에 끝나죠? 12시 끝나면 식사하시죠? 근데 오늘 예배가 한 3시쯤 끝나봐요. 어때요? 제가 오늘 신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막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쯤 끝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식사 제때 못하면 뭐 받아요? 아,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세포는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만 못 느끼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세포들이.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 진짜 하면서. 아, 제때 밥 좀 주지. 배고파 죽겠는데. 아, 왜 이래.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빨리빨리 산소 좀 공급해 주지. 아, 이제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얘가 휙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이걸 변이라 합니다. 변이. 그러면 이제부터 뇌의 지시를 명령을 안 따르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변이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암들이 오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때 공급만 해줘도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피가 걸쭉하고 그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이게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공급이 되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교회의 마음이 흐르면 누가 시험 듭니까?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설사 오해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마음을 나누고 아, 목사님 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한번 목사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아, 내가 앞에 이야기만 들었구나. 뒤에 이야기까지. 그래, 한국 사람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해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흐름을 단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피가 걸쭉해지듯이 마음의 세계가 걸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잘 못 나누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보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하냐? 마귀가 그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라는 거죠. 그게 교회 앞에 불신을 갖는 겁니다. 실제요, 어두운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닫는 거예요. 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제가 동대문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시험을 들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아마 좀 저를 이렇게 좀 만만히 본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신앙을 할 때 또 옆에 교회라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우 친구가 목사님으로 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저하고 거리를 두더라고. 말씀 시간에 성경 많이 읽더라고 친구는. 이상하대. 말씀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죠. 말씀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조용히 읽으면 좋겠는데 읽지 막 읽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런가 잘 몰랐어요. 이 형제님 왜 이런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 인사를 잘 받아야 되는구나. 반대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사 때문에도 마음 다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반가워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목사님 이러면 어때요? 날 미워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저번에 한번 사고 쳤더니 그것 때문에 온갖 생각이 들어와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종과 교회와 마음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게 암세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암세포가 배고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옆에 있는 정상세포에 딱 들러붙는데요. 그래갖고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뺏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변이가 돼요. 또 암세포가 돼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 무한증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식되는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영생, 다시 말해서 오랜 삶을 연구하는 분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한대요. 왜냐하면 무한증식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어두움이 있으면 이 어둠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면 처음에 아내가 아이 당신 왜 그런 얘기해? 목사님이 인사 안 받을 뿐이야? 당신 아이고 못 봐서 그렇겠지 어이구 하면서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다가 진짜 또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다 싶으면 진짜구나 마음이 전이가 돼요. 희한하게 어둠은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꼭 암세포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암세포는요 안 되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한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살펴줘야 된대요. 아, 근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암은 때려잡아야죠. 맞죠? 바퀴벌레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죠. 제 마음의 암세포는 늘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것들 다 때려잡아야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제때제때 공급을 못 받아서 배고파하는 세포고 불쌍한 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랑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면 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가 깨끗해져야 된대요. 야, 그 말 듣는데 제가 막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이 창세기가 모세 때니까요. 해부학도 없고 의학 상식도 그렇게 뭐 발달될 때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은 피가 깨끗하면 피의 흐름이 원활하면 살아난다.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흐르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도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두움이 큰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혼탁해져 있고 흐름이 뻑뻑하니까 그때 한마디 들어가면 그 사람 시험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피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한의학이 최고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멘 되더라고. 아멘. 그렇지, 피를 깨끗하는 데는 한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랬고 물어봤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피를 깨, 우리는 주로 먹어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여쭤봤어요.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피에 있는 노폐물을 좀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땀으로 이걸 다 뽑아내면 보약 한 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 그럼 사우나 가야 되나? 자꾸 이제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시더라고요. 사우나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건 억지로 빼는 거기 때문에 기력이 빠집니다. 기력. 좋은 게 빠집니다. 운동을 해서 몸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오셔서 말씀 한 시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돌려서 심장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있는 피가 원활하게 막 돌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막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 한마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뭔가 와닿는 거 한마디, 뭔가 시원한 것 같지만 근본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형제는 어떻게 들었어요? 교류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아무리 시험에 든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송해요 암 같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은 반드시 흐르게 돼 있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을 나누는 사귐이 정말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뭔가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면 그 사귐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이렇게 한밭교회처럼 큰 교회는 왔다가 사실은 뭐 특별히 교제하기도 그렇고 뭐 2부 시간 뭐 특별히 갖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마치면 식사를 하시고 또 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앉아서 교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또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 많고요. 또 식사를 하시더라도 몇몇 번 그냥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오늘 뭔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암이 어쩌고 저쩌고 뭐 듣긴 들었는데 돌아가 보면 소화된 게 없더라는 거죠. 약은 먹긴 먹었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이게 내 몸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교류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자 모임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목사님 말씀도 참 좋지만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 간증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종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간증을 하시는데 다 색깔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진짜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이렇게 듣는구나.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셨구나. 야, 나는 저런 생각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신기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실수도 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대요. 책망을 하니까 다음번 모임에서 마음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책망을 마음에 두고 비춰보니까 더 많은 악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표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딱 들으면서 아, 이분은 이끌어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간증 듣고 아유 마음의 세계 잘 발견했네요. 이렇게 교제한 게 아니라 더 책망했대요. 왜냐하면 더 악이 보이니까.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또 막 책망을 했대요.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기껏 말씀 듣고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아서 간증했더니 또 몰락하면 많은 분들 어떻게 해요? 에이, 다음부터 마음 있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괜히 마음 있는 얘기해가지고 뒤지기 혼나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웃네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가려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마음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망을 해줬대요. 세 번째 와서 또 표현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종들이 보는 변화의 기준이 뭐냐? 종의 마음을, 냉정하게 말하면 책망을, 듣기 싫은 그 말을, 마음을 꺾고 들은 그게 변화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부담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갑자기 뭐가 됐습니다. 금나와라 뚜딱. 우리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주의 말씀을 해서 또 부딪혔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해서 또 부딪혔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일곱 번을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좋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일 다 하시죠.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됐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왕권을 가졌잖아요. 그토록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어렵게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누려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했잖아요. 맞죠? 토요일까지 일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도망자의 생활을 지금까지 수없이 했다니까요. 제대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또 언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쫓아올지 모르니까 늘 허겁지겁 먹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드디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내가 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대적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잔치를 벌려야죠. 왕이 됐으니까. 왕된 기념 축하연 해가지고 막 온 나라에 잔치를 벌려야죠. 근데 다윗과 우리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는 진짜 달라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예수님 계신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지금껏 고생했으면 이제부터 좀 누려야지. 또 전쟁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몸속엔 지금도 암세포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딱 되면 이 암세포는 암으로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는 뭘 잘못돼서 아니에요. 지금도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NK세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암 환자 될 수밖에 없고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쉬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느 날 시험 든 게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홀로 지낸 거예요. 교류 없이 지낸 거예요. 자기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땅 터지니까 에이, 교회 못 나가겠네. 에이, 신앙 못 하겠네. 나 앞으로 주일 날만 나갈 거야. 나 건들지 마. 탁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거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믿고 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운동을 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는 거. 다윗이 그래서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얼마든지 잔치 벌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여유 부릴 수 있지만 6절 보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전쟁을 시작했다. 이게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아, 내가 마음을 너무 여유 있게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행위로 들으시면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내가 그럼 뭐 교회 맨날 오란 말이야? 그럼 직장 때려치란 말이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 우리 성경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려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은 함부로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나요?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싸우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전쟁광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이 뒤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원수와의 전쟁 때도요,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아이, 원수는 당연히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리자. 아닙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좋아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왜?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이 예루살렘 여부스 거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아멘. 아셨어요? 여러분, 왜 육신과 싸워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다윗은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들을 막을 수 있을 거다.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루살렘 산성, 시온 산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넘어지지 않아. 여부스 사람들은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만 믿고 산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480년 동안 이 여부스 거민이 거하는 이 시온산성, 예루살렘 산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죠.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저 땅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저거 하나님 뜻인데 저거 언제 얻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미뤄왔다는 겁니다. 몇 년간을? 480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약속 임한 지 48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산성은 불가능한 성이었다. 안 된다는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임민철 목사님이 그 남미에 가시는데, 콜롬비아에 가셨는데 박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네 가서 대사 달라고 그래. 대사. 명예대사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콜롬비아 정부에서 줄 마음도 없는데 내가 달락하면 주나.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니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본 거예요. 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콜롬비아 정부에서 이민철 목사님을 명예대사로 임명을 해. 무슨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보통 사람과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이민철 목사님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뭘 죄송해. 지금 가서 막 하나님 역사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저들이 목사님 20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20년 동안 짓밟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꼭 다윗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길길이 낫을 텐데 당신의 종들은 죄송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10년 전에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었는데 20년 전에도 역사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됐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말씀을 믿고 나가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480년 동안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 산성에 시온 산성에 올라가 봤으면 올라가 보기라도 했으면 오늘 다윗이 수로를 발견한 것처럼 수로를 발견할 텐데 아예 이 산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모든 가나안을 다 정복했는데 480년 만에 이제서야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마음이 진주 같은 마음이고 이게 진짜 복된 마음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성 앞에 서서 여부스 거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의 거만함을 알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이들이 자기를 믿는구나. 이들이 방심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나 수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해발 800m이기 때문에 물이 그 위에서 흘러내려올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라 어디에서 뭐 물이 특별히 올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시지?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러나서 찾아보니까 기온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기온의 샘이 있는 거예요. 이 샘이 성 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로가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 저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서 물을 길러먹겠구나. 그럼 저 수로로 올라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겠다. 다윗은 확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케 한다. 그래서 그 수로에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로를 통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더요. 저는 이 수로가 그냥 골짜기 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몇 번 가보니까 거기도 산세가 좀 험해요. 막판에 가면 막 아주 이 고개가 급합니다. 근데 그 옆에 골짜기에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흘러요. 저는 그래서 늘 이걸 읽을 때마다 수로,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어떤 수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수로가 그게 아니고 고수동굴처럼 동굴이래요. 동굴. 기온의 샘이 동굴처럼 이렇게 산 밑으로 나 있어가지고 이 성에서 40m를 터널을 뚫었답니다. 40m를 뚫고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12m를 수직으로 우물 파듯이 뚫었대요. 그래서 세매에 있는 곳과 연결이 돼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길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나는 수로 그냥 창 들고 졸래졸래 쫄라 올라가면 성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막상 수로 앞에 서 보니까 기가 막히겠죠. 왜요? 12m를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혹자들은 그럽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수로 앞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기어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러더래요. 죽은 병사를 밟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몽골도 한국이 우리 고구려랑 전쟁을 할 때 흙하고 막 이런 것도 쌌지만 죽은 병사를 쌓아가지고 올린대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를 올라간 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말씀 한마디 듣고 가만히 있으면 급나와라 뚝딱 뭐가 펑 되고 말씀 한마디 듣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폭 바뀌어서 막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조 목사님 코트디바라 가 계신데 가시기 전에 차 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영수 목사 내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전체 기도회 좀 하자. 코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시면서 지금 그 월드캠프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숙사도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수요일 날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월드캠프 여러분이 그냥 멀리서 그냥 잘된 이야기만 들으니까 아 뭐가 되나 보다. 하나님 역사하나 보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다 역사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가보면 진짜 암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한국은 지원해주는 교회라도 있지.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행사는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면 가나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코트는 목요일부터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행사 장소가 확정이 안 되고 기숙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마 문자 다 보셨죠?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차에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이런 우양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코트디바르를 불쌍히 여기겠구나 이 캠프를 불쌍히 여기겠구나 그럼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보니까 이 장소를 얻게 되고 기숙사를 확정하게 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얘기를 좀 자꾸 마음에서 싫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린 이런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수로로 올라가라. 그 수로가 보통 수로가 아니더라고요. 수직갱도 12m, 40m 터널을 또 뚫고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 듣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바람 쐬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선 종들이 목사님이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평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죽으라고 일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금도깨비 신앙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신앙인 거예요. 실제 신앙은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말 걸어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 거는 거요? 쉽다고요? 누가 그래요? 말 거는 것도 부담입니다. 근데 그런 부담하고 하나씩 하나씩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때 어떤 사건이라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런 또 불가능한 수로 앞에서 하나님이 왜 또 안 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경비병을 졸게 하셔서 정말 무사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발걸음을 막상 떼어보니까 또 돕는 이가 있고 또 발걸음을 떼어봤더니 하나님 돕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그거 안 되는 거야. 힘든 일이야. 예루살렘 산성을 누가 정복할 수 있어? 아무도 할 수 없어. 하고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480년 전에 산성 안에 수로를 뚫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일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함께해서 교회와 멀어진 지체들, 또 마음이 멀어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딪혀 나가면 지금은 막 이제 또 할 겁니다. 아, 왜 이래요? 안 그러다가 왜 요즘 와서 또 그래요? 또 교회에서 뭐라고 하나 보죠? 여러분, 수양회 시즌 되면 가족들이 금방 알죠? 알죠? 평상시 전도 안 하다가 또 시즌 되니까 또 오는구나. 아이고, 또 전도 집회 됐나 보네. 그래서 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시즌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평안할 때, 즐거울 때, 평상시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시즌이 돼서 대두집회 시즌이 돼서 또는 월드캠프 아니면 수양의 시즌이 돼서 막 사람들을 볶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있죠. 평상시 대화 한마디 안 하다가 전화 한통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대원집회 내가 소원인데 꼭 와줘? 막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다윗처럼 전쟁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큰일이 있든 없든 평안한 든 어떤 일이 있든 목사님의 삶의 스케줄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오전에 사역자들 교제하고 또 성교학생들 말씀 전하시고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 복음 전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복음 앞에. 그렇게 50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어떤 순간순간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큰일 하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이는 세계고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어떻게 목사님이 하루하루를 사시는가.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한 시간만 더 자면 몸이 좋아지는 거 나도 안다. 난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연세도 많은 목사님이 한 시간만 더 자면 몸이 좋아지는 거 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 예배 오셔서 컨디션 안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컨디션 안 좋죠. 근데 박 목사님은 평생을 컨디션이 안 좋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은 안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 힘을 주고 또 컨디션 안 좋지만 시차가 적으면 안 되지만 또 말씀 전하면서 힘을 얻고 그런 힘으로 지난 5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육신에게 틈을 주지 않고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오는 동안 목사님의 모든 삶을 도우셨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도우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과 다른 마음으로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 그게 무슨 유행어처럼. 나는 목사님들처럼 못 살아. 이게 무슨 유행어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뛰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만 새벽기도 나와보십시오. 일주일만 월요일부터요. 일주일만 마음 정하고요. 피곤해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를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삶이 어렵지만 물질 힘들지만 여러분 몇 달만 3개월만 마음 정하고 11조 내보십시오. 감사한 건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 돕나 안 돕나. 우리는요 하나님 도와야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겠다. 우린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년이 지나는 겁니다. 만약 그 마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생애에는 절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480년 만에 변했으니까.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지금까지는 육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은혜 입고 싶습니다. 내 새벽기도 마음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자는 거. 내가 주일날 오전만 나왔다면 나 오늘 저녁부터 나오겠습니다. 한 걸음씩 가보자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실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보십시오. 육신은 싫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할 겁니다. 컨디션은 좀 안 좋을 겁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들어 교회에 멀어진 사람 정말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교회와 마음이 먼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에서 새로운 분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부스 산성, 이 예루살렘 산성, 이 전쟁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쌓아 나아가면 그 다음에 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차 침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외부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가나안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삶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죠. 아,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구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마음 하나를 바꿔서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마음을 합친다면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산성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산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히 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가 참 너무 좋죠?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 소망이 있던지 없던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구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구가 뭡니까?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수구로 올라가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수구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되는 다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갖고 가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누구든지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도우신다. 여기에 용사들이 올라가라 한 것도 아니고요. 정예병이 올라가라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복음 앞에 달려간다면 이 예루살렘 성 이제 다윗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한 주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누구든지란 이 음성을 마음에 세우시고 그 누구든지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는구나.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서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는 가나 월드캠프가 시작이 되고 목요일부터 코트디부아르 또 이렇게 월드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또 기쁜 소식도 올렸지만 여전히 기도할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일들 하나하나 기도가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앞에 힘있게 달리고 있는 종들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전체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다 참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